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승리를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한 승리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죄와 저주에서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실 진 사람은 이긴 자의 종이 될 뿐이죠. 베드로후서 2장 19절을 보니까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긴 자가 자랑스럽고 당당하다면 진 자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탄의 진 아담과 하와는 수치를 느끼는 거지요.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해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이 절대로 부끄럽지 않다고 선언을 합니다. 복음 속에서 가장 귀중한 첫째가 뭡니까? 죽으심이거든요. 그런데 그 죽으심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승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비를 알기 때문에 감사로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비록 당시에도 힘이고 승리라는 논리 속에서 예수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연약하게 보이고 수치스럽게 보이는 것 같지만 예수도의 죽음이야말로 승리의 이유이고 이김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죽고 사신 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받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반절 1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의 죽으심으로 승리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하셨는데 부끄러운 것이었다면 감추려고 하겠지만은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온 인류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이런 당부를 그의 제자들에게 주시고 하늘로 승천했던 사실들을 우리는 압니다. 사탄은 인류의 시조를 유혹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것을 회복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면 완전히 하나님께 이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마귀 사탄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복음으로 또한번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감탄은 바울 사도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탄복하고 감탄합니다. 본문 2절 속에 나타난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승리의 능력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증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근거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그것은 첫째 뭡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은 뭡니까? 디나미스라는 겁니다. 이 다이나마이트는 박살내지 못하는 게 없습니다. 요동 못할 것 같은 바윗덩어리도 박살이 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들의 태생과 계급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헬라인이나 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관계없이 순종만 하면 그것은 바로 자신의 것이 되고 두 번째 거기에 나타나는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이유에서도 부정을 타지 않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니, 그 하나님의 의 때문에 사실은 범죄한 인간을 향해서 진노할 수밖에 없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완벽한 승리의 삶을 살 것이라고 약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의 말씀에 죄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 구원을 얻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결국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약속이 있습니다. 복음은 죄인을 살게 하고, 복음은 부끄러운 수치를 이기게 하고, 복음은 죄를 의로 바꾸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단순한 종교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이라는 사실을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여 또한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은 빼고 3절, 4절을 읽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창조주의 설계와 계획 속에 이루어지겠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잃어버린 죄인들의 구원도 역시 기록된 성경대로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인간의 힘과 의지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가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목적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역사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오늘 복음의 약속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으로 인해서 죄와 저주에서 승리자들로 비록 한 번 죽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바이기 때문에 육신이 죽지만 더 이상 저주의 죽음인 둘째 죽음을 당하지 않는 승리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진 승리를 확신하고 또 주어진 삶을 승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죽음을 통한 승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왜 승리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이 왜 승리의 이유가 되는가? 그것은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라고 하는 말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저주의 원인인 패배의 원인인 죄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해결하는 죽음이기 때문에 승리가 됩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저주와 죽음이 오게 되었고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지어진 삶이 영원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저주에 이르게 되었지만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회복할 수 없는 비극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정녕 죽을 것이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당장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죽었다는 게 뭡니까? 그들의 영이 죽은 겁니다. 결국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이는 세계 속에 관계를 합니다. 그리고 영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 즉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를 관계를 합니다. 사람은 두 가지 존재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예요. 두 번째는 육신을 가진 육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교제하고 육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과 관계를 가집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결국 범죄함으로써 영이 죽은 겁니다. 물론 나중에 육체도 죽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보이는 육신적인 관계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결국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관계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죄의 값이 반드시 치러지기 위해서는 이 비극이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라는 데서 우리는 심각성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단순한 육신의 존재로 전락해버린 그런 관계가 결국 동물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나 영적인 원리에 있어서 죄의 싹은 반드시 치러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히 육신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의 결과를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이기는 자는 절대로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20장 6절에 보면 이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20장 14절에 가서 보면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졌는데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지옥입니다. 한 군데를 더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범죄하여 동물과 같은 육적인 존재가 되고만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영적인 소통이 가능하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한 영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말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 우리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는 삶의 능력을 부여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이 죽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영적인 삶의 능력이 사람에게 와지질 않습니다. 동물과 사람이 다른 게 그거고 불신자와 신앙의 차이점이 바로 이거예요. 주님께서 이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가 전혀 없으시면서도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5절 알죠? 그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한결같으십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와 차이가 뭐라고요?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야 죄인들을 위한 인류를 구속할 수 있는 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은 죄는 없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죄진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이야말로 이제 죄를 이길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죄인이었던 우리가 저주를 벗어버리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심이 우리에게 승리의 이유가 된다. 우리는 사망을 향해서 저주를 향해서 외칠 수 있습니다. 죄를 벗어버렸기 때문에 이젠 자신있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자유케 되고 승리케 되고 예수님의 피로 이긴 자들만이 가능합니다. 이 사실은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죽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애시당초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여기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제사의 개념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죄로 인해서 태워 바치는 짐승과 같은 존재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쓰여지시기 위해서 모든 날 마지막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요한사도가 증거를 하죠. 구약 성경의 죄로 인해서 수많은 제사가 드려졌고 이것은 죄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제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제사도 수많은 짐승의 피가 흘려지고 제단에 태워졌지만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십자가에 제물 삼으심으로 이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죄를 벗는 귀한 은혜를 힘입게 됐다. 할렐루야. 바울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는 주님께서 죄인이 되신 것은 우리의 의를 삼으시기 위해서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결국 우리가 영원한 저주의 병 죄에서 치료받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단순한 원리이지만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인류의 죄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그 모습을 보실 수 없어서 3시간 동안이나 이 아름다운 세상을 어둠으로 뒤덮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4절에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3장 26절에 그렇게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결국 하나님의 진노는 채워졌고 죄의 대가는 드려졌어.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나타났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인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의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셨다. 이게 바울사도의 로마서 3장 26절의 논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승리의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패배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의 희생이 있고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무흠한 존재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존재로 약속받은 사실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제 죽음에서 단순히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죽음을 박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바로 부활을 통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성경대로입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역사로 성경에 수많은 모양과 수많은 선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한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심도 물론 그렇지만 이 부활, 살아나심도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 18절의 선언은 바로 죽음을 박차고 사흘 만에 승리하신 주님의 외침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다시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이제 죽음을 정복하신 주님은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늘에 오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종교는 하늘에 위치해 오를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모형으로 첫 열매가 되셔서 하늘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죠. 이 사실은 주님의 죽으심의 순종이 있고야 가능했다고 하는 사실을 역시 바울사도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죽으심은 오늘 나에게 있어서 죽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내 자신의 지속적인 죽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 주님의 영광은 나의 영광이 된다는 거지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이 그겁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랬다고요. 로마서 4장 2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온 인류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무슨 승리입니까? 죽음에서의 승리, 저주에서 승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통한 승리를 우리는 늘 확신하고 주님께서 아버지께 절대적인 순종을 드림으로써 부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죽으셨지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지만은 여러분 모두가 부활을 통한 승리를 주님 오실 때까지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로마서 6장 3절 4절의 말씀을 중심해서 주님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누리는 승리입니다. 앞에 것은 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로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이 바로 우리 자신의 것이 되는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주님의 죽음과 장사 지냄 그리고 부활하신 사실 이것은 죄인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럼 이 은혜가 어떻게 죄인되고 패배자였던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할 것인가가 사람 각자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렇게 확인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은 믿음 자체도 죄인된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님을 증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믿음도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죠?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다고요. 사람의 방법이나 생각에 의해서 이것이 가능하지 않음을 주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는 경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오순절날 이 땅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한 베드로 사도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인데 하나님의 구원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던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에 대한 바울을 통한 증거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로마서 6장이고 3절인데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사람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하나가 되는 방법은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가르치신 물로 세례를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죠. 마가복음 16장 15절도 마찬가지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놓고 16절에 뭐라 합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이것이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지만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된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17절에 했는데 이것이 믿음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죄인된 삶을 회개하고 기꺼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세례를 받음으로 함께 장사되고 물에서 올라옴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순종이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6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례 자체가 사람의 편리에 따라서 변칙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영어의 세례는 뭐라고 합니까? 뱁티즘이라고 합니다. 이 뱁티즘은 히라버에서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밥티즈마라고 하는 명사나 밥티조라고 하는 동사는 동사로 말할 때는 물에다가 담그는, 그래서 이게 뭐가 된다고요? 장사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장사 지내는 거 어때요? 땅속에 완전히 묻습니다. 그래서 밥티즈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완전히 장사 지내는 원리가 있다 이거예요. 결국 사람의 편리에 따라서 변칙적으로 행해지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의 세례가 있을 뿐임을 지적합니다. 에베소서 4장 5절에 그렇죠.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오셔서 이기는 삶을 약속하십니다. 언제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이김을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는 같은 하나님의 주신 명령으로 응해야 됩니다. 인간의 방법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 그것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큰 확신을 줍니다. 그러나 사람의 편리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들은 확신을 줄 수 없다는 거지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손을 지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경계를 갖는 거지요.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은 우리로 승리하게 하는 약속입니다. 죄에 대하여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는 이것은 약해서 죽은 것 같지만 바로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야말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중보자로 계시는 주님이시야말로 우리의 승리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또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의 기도를 감람산에서부터 드리고 계시는 주님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온전히 순종한 자들,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따라 순종한 자들에게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최고의 권력자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김의 비결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죄를 이기고 모든 세상을 이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승리의 왕관을 씌워주실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재림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초라하고 부끄러운 과거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죽음과 장례를 통한 승리와 부활을 통한 승리, 그리고 미래에 약속된 승리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늘 승리의 왕관을 드리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